내가 다시 오리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본 방송은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설립한 세계 방송망입니다. AWR 희망의 소리는 유럽,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러시아, 아시아의 방송망을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AWR 아시아 희망의 소리 방송국은 한국어 방송을 매일 5시간씩 송출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소리 방송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언제나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들으실 수 있는 인터넷 주소는 awr.org입니다. 유튜브로는 AWR 코리아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이 시간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과 함께 보람있고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주파수 안내입니다. 괌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표준시로 새벽 1시 30분에 11,955kHz로 새벽 2시 30분에 15,530kHz로 새벽 5시에 9,700kHz로 3회에 걸쳐 송출하고 있습니다. 스리랑카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표준시로 새벽 4시에 9,765kHz로 우즈베키스탄에서는 밤 9시에 15,530kHz로 타지키스탄에서는 밤 9시에 15,515kHz로 각각 1시간씩 방송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읽어주는 교과 다섯째 날 4월 13일 목요일 선교운동. 초기 재림교인들은 통찰력 있는 깊은 성경 연구를 통해 이러한 기별의 중요성을 점점 더 잘 이해하게 되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대를 위한 시의적절한 기별, 즉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해 세상을 준비시키도록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선포되어야 하는 긴급한 말세의 기별을 가지고 계신 것을 깨달았다. 새 천사의 기별은 초기부터 재림교회 선교의 동기가 되어왔다. 1874년 대총회는 재림교회의 첫 번째 선교사를 유럽으로 파송했다. 엘렌 화이트는 존 앤드류스에 대해 우리 중에서 가장 유능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앤드류스는 최소 7개의 언어를 구사했고 신약성경 전체를 암송할 수 있었으며 대부분의 구약성경을 알고 있었다. 그는 뛰어난 학자, 왕성한 저술가, 강력한 설교자, 유능한 신학자였다. 이런 사람을 왜 신자가 거의 없는 곳에 보내는가? 당신들 중에서 가장 유능한 사람을 열악한 선교지에 보내야만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는 왜 기꺼이 가겠다고 했는가? 아내와 사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그가 왜 기꺼이 가족과 친구들을 미국에 남겨두고 두 자녀와 함께 미지의 땅으로 항해하며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위험을 무릅쓰는 것인가? 이유는 단 하나이다. 그는 예수께서 곧 오실 것이며 말세의 진리의 기별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우리 역사를 통틀어 가장 훌륭한 최고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지막 날의 기별을 선포하기 위해 땅끝까지 여행했다. 교사, 의료인, 목사, 농부, 기계공, 목수, 상인을 비롯한 모든 직업과 신분의 사람들이 그 대열에 합류했다. 일부는 교단의 선교사였지만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믿는 평신도들도 많았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 사도행전 1장 8절, 마태복음 24장 14절을 읽어보라. 이 구절들에서 어떤 유사점을 볼 수 있는가? 영원한 복음의 전파는 지리적 경계를 뛰어넘는다. 영원한 복음은 지구의 가장 멀리 떨어진 지역을 관통해 모든 언어와 문화를 가진 사람들에게 다가가 결국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의 기별이 유엔이 인정한 세계 235개 국가 중 210개 이상의 국가에 전달되었다는 사실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교훈입니다. 재림교회는 세천사의 기별을 따라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도록 부름을 받았다. 그것은 모든 백성에게 예수님의 임박한 재림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다. 묵상.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온 세상의 기별을 전하는 세천사의 모습과 땅끝까지 널리 기별을 전해온 재림교회 복음의 힘찬 발걸음을 생각해보라. 적용. 이 기별이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파되도록 돕기 위해 그대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것을 더 잘 할 수 있겠습니까? 영감의 교훈입니다. 복음 전파는 그리스도의 종들을 통해 이루어짐. 이 기별은 영원한 복음의 한 부분으로 전파되어야 한다. 복음의 전파는 천사에게 위임된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 위임된 것이다. 거룩한 천사들은 복음 전파의 사업을 지도할 책임을 맡아 인류의 구원을 위한 큰 운동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복음을 전하는 일은 지상에 있는 그리스도의 종들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각시대 디쟁토 312. 주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간 귀한 선교사들의 희생에 감사합니다. 저도 부름을 따라가고 싶은데 부족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어디든 무엇이든 우리를 부르신 귀한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희망의 소리 청취자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방송을 통해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박용범 목사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과 맞선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모습 세 가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과 맞선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모습 세 가지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22장 6절부터 1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2장 6절로 19절입니다.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함을 들으니라. 때에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 곁에 섰더니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로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 하는 것을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가로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이두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었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식물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왕이 보내어 아히두베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 아비의 온 집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사울이 가로되 너 아히두비의 아들아 들으라.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로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아이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모신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컨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일에 대소간에 아는 것이 없나이다. 왕이 가로되 아히멜레가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고. 왕이 좌우의 시위자에게 이르되 돌이켜 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협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에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고발치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이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이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의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인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사람은 나면서부터 사단의 자녀로서 사단의 본성을 따라 행합니다. 예수님 이 부분을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가리켜서 우리는 마귀에게서 났고 그래서 우리의 아비가 마귀라는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마귀에게서 났기 때문에 마귀의 욕심을 우리도 행하고자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단의 본성을 따라 그것을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다면 사람은 통제되지 못한 사단의 본성대로 살 뻔했습니다. 우리에 대한 깊은 책임감을 가지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성향은 자연스럽게 죄로 기울어지지만 생명의 길에 대한 동경과 죄에 대한 거부감인 선한 양심이 일깨워지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해 전도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는 죄로 기울어지는 성향에서 벗어날 수는 없지만 그 삶에 대한 염증으로 인해 또 다른 삶에 대한 동경의 마음이 들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에 그들에게 심어주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작동하여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에 대한 간절한 소망은 끊침이 없이 지속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끝끝내 거부하지 않는 한 하나님 편에서 거두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속적인 호소는 끊침이 없이 계속되지만 강제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의 호소를 맞서고 거절하면 점점 더 사단의 본성이 드러나고 사단의 본성으로 굳어져 갑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의 양심은 점점 무뎌지고 마침내 양심의 화인을 맞는 결과에 이르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입니다.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여기 양심이 화인 맞았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불도장이라는 뜻이죠. 불도장, 살을 태워서 흔적을 남기는 도장. 그것은 절대로 변하질 않습니다. 이 말은 양심이 이제는 완전히 이 불도장을 맞은 것처럼 성령의 호소에 대하여 반응하지 않고 완전히 굳어져서 사단의 본성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양심이 화인 맞으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거리낌이 없어지고 본성의 끌림에 충실하게 됩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가 되며 결국 무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맞서는 일은 매우 위험한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호수에 죄의 본성으로 맞선 두 사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은 사울과 도액입니다. 하나님과 맞설 때,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무시하게 될 때 사람들은 어떻게 변할 수 있을까요? 본문을 통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맞선 사람은 자존감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과 맞선 사람은 자존감을 잃어버립니다. 6절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2장 6절로 8절입니다.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함을 들으니라. 때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 곁에 섰더니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로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료하는 것을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사울은 그가 찾던 다윗이 나타났다는 소식을 듣자 곧 기브아 높은 곳에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손에는 단창을 잡고 있었습니다. 왕이 칼이나 단창 등의 무기를 손수 잡고 있을 때는 직접 전쟁에 참가할 때뿐입니다. 보통 때는 무기 없이 시위대의 호위 속에 경호를 받으며 다닙니다. 당시에 쫓기는 자는 다윗이었고 사울은 쫓는 자였으므로 굳이 단창을 지니고 있을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창을 손에 들고 있었던 것은 불안감 때문이었습니다. 혼자도 아닌 모든 신하들과 무장한 군사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매우 불안해했습니다. 그리고 신하들에게 자신의 불안감에서 오는 의심의 말들을 전달했습니다. 이 8절을 보시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사울의 이 말은 사실이 아닌 불안감에서 오는 지나친 망상이었습니다.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신하들이 공모하여 사울을 대적한 적이 없었습니다. 또한 요나단과 다윗의 맹세가 사울에게 해가 될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자신이 불안감 속에 빠져들어 있기 때문에 이 불안감에서 오는 피해망상에 사로잡혔던 것입니다. 또한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료하는 것을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사울 자신의 마음이 큰 슬픔 속에 있다고 느끼는데 신하들은 도무지 몰라준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에 대한 표현이었습니다. 자신의 아들 요나단이 당장 오늘이라도 신하들을 선동하여 자신을 칠 것 같은 불안감이 사울에게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더욱 심각한 생각은 자신 편은 한 명도 없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실제는 그렇지 않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망상입니다. 지금 사울은 큰 마음의 병이 있었습니다. 피해 망상이고 우울증세고 그리고 불안감이었습니다. 이런 생각은 어디에서 원인이 있을까요? 그건 바로 자존감의 결여에서 옵니다. 사람의 자존감은 사람을 만드신 분과의 관계 속에서만 형성됩니다. 내가 어쩌다가 생긴 것이 아니고 사람들에 의해 어쩔 수 없이 길러진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심사숙고한 계획하에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서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반드시 태어났어야만 됐기 때문에 태어났음을 깨닫기 전까지는 사람들은 자존감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나의 시작이 나에게 있지 않기 때문에 나를 시작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만 하나님 안에서의 나의 위치와 나의 가치를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의 호소를 거절한 사울은 자신의 가치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가치를 알고 있었을 때에는 자존감 속에서 용기를 내서 암몬 사람들도 물리쳤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용기 있었던 사울의 모습을 우리 사무엘상 11장 6절로 11절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1장 6절로 11절입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 노가 크게 일어나서 한결이 소를 취하여 각을 뜨고 사자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경에 두루 보내어 가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쫓지 아니하면 그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을 계수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이요 유다 사람이 3만이더라. 무리가 온 사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라 하라. 사자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고함해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가로되 우리가 내일 너에게로 나아가리니 너희 소견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이튿날에 사울이 백성을 3대에 나누고 새벽에 적진 중에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전쟁 중에 대승을 거둔 것이었습니다. 암몬 사람들과의 전쟁 속에서 얼마나 많은 그러한 싸움이 있었는지 또 얼마나 좋은 결과였는지 암몬 사람 중에 흩어졌는데 둘도 함께한 자가 없이 다 뿔뿔이 흩어진 대다수가 물려쳐진 대승을 거둔 것입니다. 이런 승리의 비결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거는 자존감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가치를 알고 있었을 때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하여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에 대해 확신했을 때 그는 왕으로서 담대하게 일어설 수 있었고 그의 담대한 그 영향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전쟁을 위해서 동원된 사람, 이스라엘 자손이 30만이었고 유다 자손이 3만 명이었습니다. 거대한 동원이었습니다. 이러한 큰 동원은 그가 얼만큼 큰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건 바로 자신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왕이었고 지금 이 위기 때 왕으로서 세워진 일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행할 거라고 하는 그 자존감, 그 확신이 그에게 큰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게 맞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나약한 사울의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가치를 알고 있었음으로 인하여 자존감 속에서 용기를 통해서 암몬 사람 물리쳤던 그 사울이 이제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두기를 거절하자 사울은 급속도로 자신의 가치를 잃어버렸습니다. 자존감을 잃어버리자 모든 것을 피해의식 속에서 판단하기 시작했습니다. 피해의식 속에서 생각하고 판단하면 모든 일이 두렵게 되고 불안해지고 주눅들게 됩니다. 최고 권력을 가졌어도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대적할 것 같은 생각 속에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나를 있게 하신 하나님을 거절하는 순간 나란 존재의 의미는 바로 사라져버립니다. 하나님과 맞설 때 불행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과 맞설 때 의심이 생기고 불안해지고 두려워집니다.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졌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도록 만들어졌는데 하나님과 맞선다면 그 순간 사람은 의미를 완전히 상실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맞섬으로 사람의 의미를 완전히 상실한 사람의 모습이 시편 49편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49편 20절입니다.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모든 것을 바칠 만큼 존귀한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의 관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하나님을 맞서며 버린다면 그것은 결국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사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짐승은 자존감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의 자존감이 형성됩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잃어버렸던 자존감이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처럼 귀한 자신임을 깨달을 때 그 존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으로 인한 자존감이 있을 때 참된 자신감과 겸손을 갖게 됩니다. 자존감이 있을 때 피해의식 속에서 판단하지 않고 이해하는 입장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나의 생명과 존재의 시작점으로서의 하나님을 인식할 때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을 때 드디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문제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특별히 재림을 준비하는 재림 성도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초림을 위한 준비시키는 일을 위해 침례 요한이 선택되었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보내리라 하던 선지 엘리야였습니다. 말라기 4장 5절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선지 엘리야를 보내주겠다는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라기 4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두 가지의 날입니다. 첫째의 날은 초림이고 두 번째의 날은 재림 때입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이 보낼 선지 엘리야가 누구일까요? 예수님은 바로 보내리라 한 선지 엘리야가 침례 요한이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4절입니다.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예수님 침례요한을 설명하면서 오리라 한 엘리야가 바로 침례요한이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은 초림뿐만 아니라 재림 때도 적용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 선택된 선지 엘리야는 그렇다면 누구일까요? 그것은 한 사람이 아니라 무리를 이룬 백성들입니다. 그 무리가 누구냐면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에 섰더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임을 알기 때문에 그 계명을 유지하며 또한 예수님과의 사랑의 체험을 가진 그런 사람들. 이들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 선택된 또한 선지 엘리야인 것입니다. 그들의 사명이 무엇일까요? 침례 요한의 사명과 동일합니다. 초림을 위해 준비되었던 선지 엘리야인 침례 요한처럼 이제 주님의 재림을 위해 준비되어질 두 번째 엘리야인 하나님의 마지막 백성들도 첫 번째 엘리야였던 침례 요한과 동일한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침례 요한의 사명이 무엇이었을까요? 누가복음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76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76절부터 80절입니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예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80절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이 본문은 침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예언하는 그 말씀들입니다. 여기에 보면 77절에 있는 말씀처럼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품성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으로 인하여 주님의 백성들이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성을 바라보게 해서 그 품성 안에서 내가 창조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그분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대상임을 그분의 사랑의 대상임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것, 그것이 침례 요한의 사명이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3장에도 이 침례 요한의 사명에 대해서 더 설명합니다. 누가복음 3장 3절로 6절입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람과 같으니라. 이건 무슨 뜻입니까? 여기 나와 있는 산들, 골짜기, 굽어진 것, 험한 것,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사람들의 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즉 내적 치유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엘리야의 사명처럼 두 번째 엘리야인 하나님의 백성, 마지막 백성들도 사명이 동일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므로 구원받은 존재임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므로 내적 치유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임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품성을 알므로 인해 모든 상처를 치유받고 자존감이 회복되어야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귀한 존재임을 깨닫고 기쁨 속에서 재림을 기다리며 준비시키는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맞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걸어서 성경 속으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상락 목사님과 함께 저희들은 성경 속으로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께서 지난 시간 저희들에게 아주 그 사울왕과 또 그 아들 요나단에 얽힌 그 비극적인 길보아산에 대한 말씀해 주셨거든요. 네. 이제 길보아산의 이야기를 저희들이 다 마쳤는데 다음 여행지 어디를 가셨는지 저희들에게 좀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는 이제 길보아산을 뒤로 하고 가이사라 빌립보를 향해서 출발했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물으신 그 사건이 떠오릅니다. 바로 그 베드로가 유명하게 대답한 그 장소가 가이사라 빌립보인데 또 이 가이사라 빌립보는 유명한 것이 요단강 원류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성지 쪽을 탐사하는 분들은 반드시 가야 할 곳입니다. 헬레니즘 시대에 이 가이사라 빌립보를 파네아스라고 불렀습니다. 로마 시대에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했는데 성경에는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오늘날 아랍식 발음으로는 바니아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파네아스, 빌립보, 바니아스 다 같은 장소를 다르게 호칭하는 것입니다. 이곳이 바로 요단강 원류가 있는 곳입니다. 가이사라 빌립보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걸 말씀하신 곳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26절 27절을 쭉 보면은 예수님께서 재림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먼저 자신이 십자가로 죽임을 당하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아셨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을 때에 제자들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잘 깨닫지 못했습니다만은 나중에야 사건이 일어나고 난 후에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헤르몬 샘이 유명한데요. 이 헤르몬 샘은 해발 2814m의 헤르몬산 산자락에서 솟아나는 것을 우리는 헤르몬 샘이라고 부릅니다. 이 헤르몬 산은 비와 녹아내리는 눈을 흡수하는 거대한 스펀지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물들이 석회암 안반 속을 통과해서 흘러서 지하로 흘러서 거대한 샘으로 분출해서 그게 이제 요단강을 이루는데 그 샘으로 분출하는 곳이 몇 군데 있어요. 지금 이야기하는 가이사라 빌립보 즉 바니아스고 또 단 그리고 세네르 즉 하즈바니라고 하는 이 물줄기가 바로 헤르몬산 산자락에서 솟아나는 물줄기고 요단강의 원류입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수원지가 다안입니다. 이제 다안은 다음에 제가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큰 수원지가 바로 이 파네아스 빌립본인데 오늘 여기에 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하수라고 하는 곳은 반드시 어느 곳에 들어가는 곳이 있어야 합니다. 어느 곳에 들어가서 그것이 지하로 흘러 마치 우리의 혈맥처럼 양사방으로 계속 이렇게 흘러서 어떤 곳에서는 땅 위로 이렇게 분출하는데 그래서 아주 거대한 지하수의 어떤 줄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도 여러 군데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 못할 때는 우리는 그 지하수를 파서 우물을 만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헤르몬샘에 바로 이 그 있는 헤르몬산에서 눈이 녹아 내려서 흘러 들어가서 지하수로 흘러서 아주 강하게 분출하는 곳이 바로 빌립보 그 수원지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러 이제 먼저 이 빌립보에 들렸습니다. 초입에 들어서니까 얼마나 더운지요. 뜨겁게 작연하는 태양 아래 거기에 보면 아주 숲은 울창합니다. 그래서 울창한 숲속 나무 그늘이 저들의 우리들의 그 발목을 잡았습니다. 거기에 가서 잠깐 쉬지 아니할 수가 없었지요. 바로 이곳은 헤롯 대왕이 샘물 근처에 이교의 판신, 이 판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던 그런 그 이교의 땅입니다. 바로 이곳은 가이사르 빌립보는 예수님 당시에 이방 나라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신을 섬기는 건데 그 이방 신 이름이 판신인데 그 판신을 위해서 신전을 만들어서 로마의 아우구스투스 황제에게 헌납을 했습니다. 지금도 이제 그곳에 이 판신전이 있던 흔적이 있는데요. 동굴로 변해 있고 주위에 신전 기둥의 흔적만이 이렇게 우뚝우뚝 솟아 남아 있습니다. 헤롯이 죽자 그의 아들 빌립이 북쪽 지역을 차지했고 바로 이 빌립보를 수도로 정해서 이곳을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호칭을 했습니다. 이 도시는 아그리파 2세 때 더욱 확장이 된 곳입니다. 아, 그곳에 가니까 얼마나 또 물소리가 말이죠. 깃전을 간지리고 새들이 이곳저곳 날면서 그 새소리를 따라서 이렇게 바니아스의 품에 우리가 안겼습니다. 물이 한없이 줄줄줄 흘러나오는 그 샘 근원을 이렇게 바라보니까 어떻게 지하수가 저렇게 폭포수처럼 솟아나는지 경이로웠습니다. 바로 그곳을 건너서 판신전대에 다다랐습니다. 절묘한 풍광에 넋을 빼앗겨서 한동안 입을 열지 못하고 가만히 있어서 그 판신전 있던 폐거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곳에서 제자들에게 둘러보시면서 말하기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서슴없이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정말로 유명한 대답이 아닙니까? 정확한 대답이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마가는 뭐라고 했나 하면은 주는 그리스도신이다 그랬어요. 마가복음 8장 29절에. 누가복음 9장 20절에 보면은 누가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분의 질문은 끊임없이 역사 속에 메아리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베드로의 대답이야말로 진정한 정답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만일 우리를 향해서 여러분을 향해서 날 누구라 하느냐 하면은 베드로처럼 서슴없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 그날 등줄기엔 땀이 주르르 흐르고 더위에 심신이 지쳐서 곧 쓰러질 듯 했습니다. 그런데 물이 하도 좋아서 그만 늘 물 보면 제가 하는 습관대로 신발을 벗고 물에 발을 담그어서 탁족을 즐기며 아 사색에 잠겼습니다. 부산하던 마음 자락 맑은 물에 띄어놓고 젖은 날들을 말렸습니다. 마음에 묻혀온 세속의 먼지를 탁탁 털어내고 칼칼 소리 내며 흘러가는 냇물의 마음을 씻었습니다. 얼굴도 하늘처럼 맑아지고 장엄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세상은 저 멀리 아득히 멀어지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참 무릉도원이 이랬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가 호로라리 소리가 핵 하고 들렸습니다. 돌아보니까 빨리 거기에서 나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곳에 발을 담그는 것을 금한다고 했습니다. 알고 보니 요단강 이 원류는 1900년대부터 천년 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만 그러나 탁족을 한동안 그 요단강 원류에서 즐겼다고 하는 아, 이 자부심이 제 마음을 아주 기쁘게 했습니다. 우리는 적당한 그 숲을 찾아서 나무 그늘에서 우리 모두 힘차게 찬미를 부르며 하나님께 경건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바람에 마음 한 자락 널어두고 차분하게 앉아서 가져온 점심을 거기서 우리가 서로 나누면서 먹었습니다. 한식 도시락은 그야말로 별미였습니다. 아, 한국 식당에서 이렇게 한식 도시락을 준비를 해 주셔서 우리가 그 이스라엘 나라지만은 그 별미를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제가 이제 세게 넣은 과일들을 함께 먹으니 아주 기분이 상쾌해졌습니다. 모두의 얼굴에 드러나는 평안의 표정은 마치 묵은 때를 깨끗이 벗겨낸 듯 맑고 환했습니다. 뭔가 영혼의 순수한 기쁨이 가득 차오름을 느꼈습니다. 정말 그곳을 떠나기 싫었어요. 그러나 오늘의 순례 일정이 너무 빡빡했기 때문에 가이사라 빌립보를 떠나지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의 아름다운 경험은 영원한 추억으로 제 마음에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생각나는 한 산이 있었는데요. 바로 제가 목회했던 제주도 한라산입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가 헤르몬산에서 내려온 그 이 지하수가 이렇게 터쳐 나온다고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예.
제가 목회했던 제주도도 비가 오면 한라산 백록담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물을 싹 머금거든요. 그리고 그 머금은 그 물이 바닷가에서 이렇게 솟구쳐 나오는 것입니다. 용천수라고 해가지고. 예. 그러면 그 물을 가지고 제주도 사람들이 이 식수로도 사용하고 때로는 그 이렇게 여러 가지 생활수로 사용하는 걸 봤거든요. 제주도에 목회하던 그 장면들이 좀 떠오르고 또 이 베드로의 대답을 통해서 아 앞으로 저도 그런 기회가 있으면 베드로처럼 용감하게 정답을 말해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그 바쁜 일정을 또 이 계속 보내시면서 다음 장소로 이동하셨을 거 아니에요?
예예. 예. 네,
어디로 가셨는지요?
그 다음에 이미 말씀드린 대로 그 원류 중에 하나인 텔단이라고 하는 곳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온도기를 보니까 그때 45, 46도를 오르내렸습니다. 얼마나 더운지 모르겠어요. 숨통이 꽉꽉 막히는 것 같고 땀이 비같이 쏟아졌습니다. 버스 안에 들어오니 버스 안에 있는 에어컨 덕분으로 그제야 숨통이 다 터졌습니다. 갈릴리 호수의 다른 원류인 텔단에 도착했는데 이 단은 히브리어로 재판관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헐몬산 남서쪽 기슭에 위치합니다. 테일단은 현재 자연보호구역으로 커다란 샘물이 터져서 단 강을 만들어 흘러내려 갑니다. 거기에 보면 아름다운 나무들이 즐비하게 있고 환경이 아주 뛰어난 곳입니다. 이름은 버스에서 다 내렸습니다. 난 너무나 덥고 해서 무전기를 통해서 내가 설명만 듣고 그냥 버스 안에 있어야겠다고 머뭇거리는데 다른 목사님이 말하기를 이곳이 들리지 않으면 크게 손해일 것입니다. 이상락 목사님 꼭 가셔 보셔야 할 곳입니다 하며 제 등을 떠밀었습니다. 저는 더위를 잘 견딜 수가 없어서 이렇게 45, 6도를 오르내리는데 어떻게 내가 갈 수 있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어쩔 수 없이 더위를 무릅쓰고 계곡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폭포에 물이 한없이 쏟아지며 계곡을 힘차게 흘러내리는데요. 큰 바위를 애돌아서 흐르는 물소리가 우리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아, 이스라엘 땅에 어찌 이런 것도 있는가 하며 아주 놀람을 금치 못합니다. 여러분도 반드시 이 텔단에 가보셔야 할 것입니다. 저는 물소리에 속된 때 묻은 나를 씻고 또 씻었습니다. 항상 흘러보내는 샘 갈릴리 호수의 상류를 본 것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나도 텔단처럼 사랑과 인정이 솟아나서 흘러보내는 자 되어야겠다고 조용히 다짐을 했습니다. 나는 수류를 볼 때마다 늘 상념의 장기입니다. 항상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힘이 있지만은 참 겸손하여 언제든지 낮은 곳으로만 흐릅니다. 물은 높음을 탐하지 않고 고리 진 계곡을 끼고 휘감으며 낮은 대로 굽이굽이 흐릅니다. 산은 물의 흐름을 욕심내지 않고 그윽한 시선으로 이렇게 계속 흘러보내기만 합니다. 물은 뒤를 버리고 흐르기만 합니다. 물은 흐르면서 들판의 수많은 곳에 꽃을 피우고 논밭에 곡식을 자라게 하고 들짐승의 타는 목을 죽여줍니다. 물은 절대로 서두르는 법 없이 느긋하게 흐릅니다. 계곡에서는 힘차게 달려가지만은 들판을 만나면은 조용하게 흐르는 것이 물입니다. 그렇게 천천히 흐르다가 더러운 것을 만나면 그것을 말끔히 씻어내며 쓰레기를 품에 보듬고 그저 묵묵히 아래로 흐를 뿐인 것입니다. 물은 유연하여 흐르다 막혀도 싸우지 않고 잠시 멈춰 있다가 트이면은 돌아갑니다. 물은 웅덩이를 만나면 기다리며 거기에 가득 채운다 다시 물길을 따라 흐릅니다. 맹자 1호 하편에 나오는 영가 이후진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물은 한없는 여유를 갖고 저항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저 묵묵하게 자신의 길을 갈 뿐입니다. 작은 겨울물이 샛골을 감싸고 돌다가 실개천을 이루고 그게 모여 하천이 되어 호수에 이릅니다. 그렇게 또 흘러 강에 이르고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주다가 돌고 돌아 결국 목적지 바다에 다다릅니다. 지류는 흘려 항상 본류에 합쳐지는 법입니다. 참 아름다운 물의 흐름인 것입니다. 세월의 흐름도 물의 흐름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물 흐르듯이 살아가는 삶에 희망을 걸어봅니다. 시인은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고 읊었습니다. 나도 물처럼 높은 곳을 탐하지 않고 보듬어 포용하고 더러운 곳 씻어주면서 남에게 혜택을 주다가 결국 목적지에 천국에 다다른 그런 물의 사명을 다해야겠다고 다짐해 봤습니다.
네, 목사님.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저희들은 가이사랴 빌립보 또 단지방을 이렇게 상상하며 여행해보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행복한 시간 되셨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고 문의를 원하시는 분은 우편번호 02461 대한민국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길 11 희망의 소리 방송부 앞으로 편지나 엽서를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2-3299-5296-8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다음 이 시간까지 하나님 안에서 늘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